어머니의 클라리넷 소리가 너무 영감이 돋보였고 또 우리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목회자 리트릿 이제 월요일 날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그 동부 지역에 허리케인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그 공항이 다 폐쇄되고 해서 이제 뉴욕, 필라델피아 또 뉴저지 쪽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이 전부 오시는 것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달랑 두 사람밖에는 참석하지 못할 사정이 되어서 모임이 불가피하게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이제 제 처와 함께 개인적인 이제 리트릿을 이제 하고 왔는데요. 어쨌든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리트릿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리트릿 중에 아름다운 자연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자연을 덮고 있는 우리에게는 사실 보이지 않는 그 대기가 높고 광활하지 않습니까? 그 대기가 이렇게 문득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기 속에 이 맑은 공기 속에 내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숨을 들이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공기가 또내 안으로 들어오는구나. 이 공기가 또내 안에 거하는구나.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기 안에 있고 공기가 내 안에 있고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 중에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또 예수님이 이러셨죠. 내가 저희 안에, 저희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됨의 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된다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과 성품과 태도가 그에게 받아들여지고 나는 그의 존귀한 그 가치와 그리고 또 그의 습관과 모든 그 사람에 속한 것을 또 포용해주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는 바로 이 방식은 바로 하나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상호 내주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mutual indwelling. indwell이라는 것은 그 안에 거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mutual 상호 이제 거한다 이런 말입니다. 인간과 세상의 피조물 전체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라고 할때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딱 하나다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 확신하게 되면 사실 우리에게 깊은 안정감이 생기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공기를 마실 때 아, 이 공기는 고갈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또이 공기는 내몸 안에 들어와서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면서 나를 살아있게 할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이 그런 안정감이 모든 대상으로부터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에 대한 그큰 주제 안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을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첫 번째 측면은 원리적이고 좀 개념적인 측면입니다. 제가 지난 3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에 이제 거하는 것이죠. 준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됨을 위해서 무엇을 애쓰기 전에 이미 하나되게 하신 그런 근원이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거하게 하는 방식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개념을 잘 파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체의식을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누구나 다 지체로서의 역할과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한 근원을 가지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땅이라는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근원을 가지고 있고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근원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이런 연결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아빠로 모시는 그 친밀한 가정, 그 가정이 이루어져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당신의 그 영광의 길을 우리가 따라감으로써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에, 하나님 사랑에 깨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부딪히고 그것을 만나고 그것을 붙들리고 그런 일이 없으면 우리는 깨어지지 못하고 예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또 이제 우리가 다른 큰 측면에서의 두 번째 측면을 보게 된다면 이제 실질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됨의 실질적인 그런 면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됨의 열매가 무엇인가, 이것이죠. 하나됨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가야 할 것이며 또 그것을 풍성하게 할 것이며 또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질과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3회 설교의 바탕 위에 오늘부터는 하나됨의 축복의 세계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공동체에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가, 또 그 하나됨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 말씀은 굉장히 우리 두 절밖에 제가 짧은 말씀으로 읽어드렸지만 매우 함축적이고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에서 먼저 강조하는 것은 각각 오직 사랑 안에서, 그죠? 오직 사랑 안에서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됨을 추구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름 아닌 무엇이든지 사랑 안에서 대하고 만나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제가 요한일서 설교 말씀 드릴 때 많이 드렸으니까 그때 기억을 좀 되살려 보시고 사랑 안에서 대하고 만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뭔가 하나라도 실질적인 힌트를 이렇게 얻고 그것을 한번 실행해 보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떤 것도 무의미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또는 무엇을 행하든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든지 사랑 안에서 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오해되기 쉬운 말이어서 제가 이 말씀부터 확실한 진의를 좀 밝히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참된 것을 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은 참되고 어떤 것은 거짓되다, 그러니까 나는 거짓된 것을 분별해서 선한 것, 착한 것을 나는 참된 것을 행하겠다, 이런 뜻의 말씀이 아닙니다. 참된 것을 행하라라는 말은 원어로는 직역하면은 진리를 말해라, 이 말입니다. 진리를 말해라.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것은 나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행동으로 하는 것이죠. 나의 삶에 보이는 어떤 습관과 그리고 나의 표정과 여러 가지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대하든지 참된 진리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즉 삶의 어떤 참된 방식을 일구어내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됨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좀 집중해서 제가 설교 말씀을 전개해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 틀린 것을 비범하게 가려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은 서로가 다른 것을 수용하는 데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되게 대하는 방식을 익히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비밀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에 있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데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어떤 젊은이의 미래에 대해서 네가 좋아하는 걸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좋아하는 일만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자기가 좋아서 택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왜 택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일이라고 말을 해놨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거두어드릴 수는 없고 아주 난처한 거죠. 이거 괜히 했다 싶은 생각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행복의 비밀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데 행복의 비밀이 있다. 아마 돌려서 얘기하면 내가 참된 일을 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참된 방식으로 해야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신앙이 이제 세워지는 그런 길목에서 항상 만나는 누구나 만나는 시험은 이것입니다. 내 신앙은 저런 것은 절대로 용납 못해. 나는 결코 그런 일은 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난 신앙이 있으니까. 이렇게 절대로와 결코의 신앙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참된 방식의 삶을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이 단계를 누구나 다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옳고 그른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로부터도 얼마나 옳은 것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또한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가지고는 우리의 삶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대하며 사는가, 이 문제를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바른 성경의 삶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 속에서 옳은 것, 그른 것,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전문적으로 구분해 놓고 산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말 맞죠?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일정 거리 이상을 걷지 않는 것이다. 벌써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죠. 어떤 일 이상은 하지 않는 것이다. 불은 켜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까? 이걸 또 우리가 또 배워서 어떤 교회에서는 주일에는 버스 타면 안 된다, 뭐 쇼핑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빨래해도 안 된다, 그거 더러워서 어떻게 삽니까? 이런 식으로 행해왔었습니다. 주일일수록 빨래 열심히 하십시오. 시간도 좀 있고, 그리고 일주일을 정리하는 깨끗하게 산뜻하게 준비하는 입장에서 좋지 않을까요? 뭐 제 생각입니다만. 이것이 하나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참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안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자기의 욕심과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기가 쉽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무엇이든지 온통 구분하는데 명수였습니다.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도리가 맞고, 이 일은 이렇게 해야 율법에 맞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 나누기를 쉽게 하고, 죄인과 의인으로 나누어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세리가 아닌 것을 감사했습니다. 천하에 못할 짓이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너무나 그 성경의 일련의 벗어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들을 빗대서 하시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면 정말 의롭게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이렇게 보입니다. 사람의 인정은 어떻게 해서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삶 속에는 뼛속 깊이 이렇게 하면 옳다, 이렇게 하면 그르다라는 그런 구분이 명백하게 새겨져 있어서 자기 생각을 지배하고 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든지 이건 옳은 것일까 틀린 것일까 이것만 생각하고 앉아있다 이거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생각에, 그런 윤리의식에 사로잡혀져 있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포용할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여지가 그 속에 많지가 않습니다. 내가 옳은 것을 해야만 평강을 누린다라는 그런 어떤 강박에 시달리고 그것은 자신에게 속박입니다. 이것을 풀어주시고자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멍해매는 법을 배워라. 나는 너에게 쉼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살면은 자신도 힘든 삶을 살면서 남들도 힘들게 살게 합니다. 자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뭐 자식이라든지 뭐 배우자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또 친한 친구들이라든지 남들도 힘들게 만듭니다. 이 소위 따지는 것이 많아진다 이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은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문을 너희가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사는 삶이 내가 의로워지는 삶이라고만 착각하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바리새인이 빠졌던 함정에 빠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특별히 남들은 강한 종교적인 성향이 있다라든지 윤리적인 의식, 도덕의식이 다 남들보다 더 강하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뭔가 신앙을 가지고 난 다음에도 의롭게 살고자 하고 그런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사는 것과 구분해서 내가 하는 행위와 나의 삶의 태도를 성역화하려는 그런 강한 욕구와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건 아주 일반적인 예입니다만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술과 담배를 좋아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름도 하지 않고 마약도 하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어떤 불평이나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동체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실수했다라든지 뭐 크게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어떠세요? 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 저는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산다고 자신이 말하는 순간 벌써 바리새인을 닮아버렸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벌써 자기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의식한 것입니다. 술과 담배하는 사람들을 의식한 것이에요. 노름하는 사람들을 의식한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 원망하는 사람들이 말썽 부리는 것을 의식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다르게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 마음 위에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랑이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마약에 빠져 있는 사람을 만났다고 해보죠. 한국서도 문제지만 미국서 마약은 엄청나게 이렇게 깊이 파급되어 있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 한국 커뮤니티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미국 사회는 뭐 마리화나 뭐 위딩이라고 하죠. 위드. 그런 거로부터 시작해서 뭐 각종 뭐 마약을 구하기도 엄청나게 쉽고요. 그리고 그걸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미국 사람에 비해서 이 마약에 대한 엄청난 죄의식이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술이나 노름이나 이런 것도 무서운 것인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마약에 대해서 예민해져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한다 그러면 막 모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다 그냥 주저앉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마약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악하고 나쁜 것이니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 가지고 될까요? 말은 맞는 말이죠.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서 신앙의 성숙에서는 다른 것을 수용하는 데 있다. 참되게 대처할 줄 아는 방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마약을 수용하라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러나 마약에 빠진 자를, 마약에 빠진 사람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그에게 마약을 중단하게 할 지침이나 벌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사랑으로 받아주고 돌봐줄 사람이 그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도와주려는 입장에서 그것을 멈추게 하려는 강한 욕구가 발동해 걸리는 어떤 도덕적인, 종교적인 의욕이 너무나도 강해지면 마약에 빠진 사람들을 참 멸시하게 되고 그 인생의 실패자로 낙인 찍어버리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참고로 주변에 뭐 마약 중독자라든지 아니면 그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해결해 드리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전문적으로 도우실 수 있는 자원자를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기도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놓고 우리 커뮤니티에서 말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놓으니까 개인적으로 살짝 와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마약에 빠진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 마리화나 같은 경우에는 중독성이 없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의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은 자기가 애써서 노력하고 땀 흘리면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보람과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즐거움이 상당히 크죠. 그죠? 성취감이죠. 근데 그런 자기가 애써서 얻어야 할 성취감 대신에 그냥 한 대 피우고 그 쾌락, 그 성취감을 대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쾌락을 느끼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점점 더 삶과는 분리가 되고 멀어지고 자기 삶은 망가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같은 양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쾌락의 정도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자꾸 늘려가야 됩니다. 그러다가는 결국 마리화나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무슨 뭐 다른 마약을 또 손을 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급기야 뭐 그래서 마약 중도에 걸리게 되면 무엇이 문제냐면 마약은 어떤 그 자기의 한계, 인간이 버틸 수 있는 한계까지는 그래도 버텨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양이 점점 더 늘어나면 이제 치사적인 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한순간 딱 넘어가면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일을 가져오는 거죠. 제가 나중에 마약에 대한 그 좀 안내서 같은 것도 이렇게 카피해서 이제 비치를 해두려고 합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못했는데요. 오늘 여기서 말씀이 나온 김에 제가 그 부분을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비치를 해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가져가셔서 좀 잘 살피시고 마약이 어떤 면에서 어떤 측면이 있고 어떤 뭐 그런 것이 있는가 하는 정보를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는 악한 물질인 마약을 예로 들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것도 나쁜 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죄하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그것을 하도록 허용되지 않은 존재입니다. 정답신앙,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율법주의, 이런 그 정답신앙은 항상 무언가를 정죄와 비판으로 이끕니다. 결국은 로마서 2장에 나온 것과 같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한다고 바울에게 꾸지람을 듣는 것 같아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일은 뒤로 유보하시고 상당히 그 일을 아껴놓고 계십니다. 근데 인간은 그 일을 비일비재하게 너무나 자주 하려고 해요. 하나님도 궁극적인 그런 당신의 때 하시려고 미뤄두고 계시는 일을 인간은 자꾸 먼저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도록 허용되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선한 것, 악한 것을 구분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것에 빠진 사람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태도,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방식을 자꾸 늘 새롭게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도우심을 얻어서 이렇게 자꾸 새롭게 구현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선한 것, 악한 것, 해야 할 도리, 하지 말아야 할 도리,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구별해 놓으면 스스로 의롭다 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집안에서는 분명히 이런 게 금기이고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또 이런 것을 하지 않을 때 이제 부모님의 칭찬을 받고 그랬던 사람이 다른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우리 집에서는 안 되는 것을 노대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집안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또 저만 있는 것 같군요. 근데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중요하게 보이지가 않고 그 하는 짓과 태도가 보인다라는 거죠. 이것이 큰 맹점입니다. 사람을 보면 사람을 봐야 되는데 사람이 하는 짓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좋다 나쁘다,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은 예의 바른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물론 인사 잘하는 사람들은 다 뭐 거의 착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만 인사 잘하면 다 좋은 사람입니다. 아, 깍듯해, 그 사람 예의 바라. 근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인사는 어떻게 보면 습관 아닙니까? 자기 개인적인 문화의 방식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고 다 어떤 획일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애들 배꼽 인사 좀 시키지 마십시오. 왜 다 애들은 이렇게 인사하고 어른은 왜 고개만 까딱하든지 아니면 그래야 됩니까? 아, 저는 아주 싫습니다. 배꼽 인사. 애들에게 가식을 주는 것 같아서 싫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은 사람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습관적으로 옳고 그른 거 구분해 놓고 기준이 있는 사람은 사람에 대한 사랑을 옳게 실현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옳게 실현할 수 없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사람과의 하나됨 불가능합니다. 옳은 것, 의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다가 사람이나 어떤 그룹이나 아니면 공동체 전체를 미워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고 단절이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됨은 단절과 분리를 극복하는 과정이고 또 그 과정의 열매를 맛보는 것입니다. 근데 단절과 분리는 무엇이죠? 이 죄의 뚜렷한 양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옳고 그른 거 따지다가 단절과 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내가 죄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방향성을 갖고 그 양상을 더 깊이 띄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같이 말하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나와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만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동류의식을 잘못된 동류의식을 갖게 되겠죠. 이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의인이라고 착각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비영적인 성향과 성품이 구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 비영적인 것이 영적인 것으로 포장되고 그리고 사람과 자신조차도 속이기가 무척 쉽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실책을 바리새인을 끝으로 해서만 보고 싶습니다만 우리 안에서도 끊임없이 솟구치는 이 바리새인의 내적인 성향은 정말 생명력이 강한 그런 풀과도 같은 것 같아요. 이런 바리새인의 성향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리새인의 성향을 극복하면서 하나됨을 향하여 나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과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삶에 자유와 더욱 사랑하는 능력과 그리고 평강의 깊은 것을 맛보게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준을 떠나고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것에 나의 가치가 있다, 그것에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더욱더 그 사람에게 자유를 허용해 줄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을 더욱더 크게 사랑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규제만, 규율만 있어도 그 규율에 따라오는가 안 따라오는가 그거 자꾸 체크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배우자들에게 그런 것 없으세요? 저 사람이 저러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리고 이거를 내가 몇 번이나 부탁을 했고 말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그렇게 하나 안 하나 그거를 점검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그 사람의 깊은 것은 헤아리질 못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삶은 스스로 세운 규정과 룰 때문에 뭐 그 규정과 룰을 세우게 되면 아주 잘하는 것 같죠. 진짜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음과 행실을 매우 속박합니다. 그리고 세운 규정이 잘 따라지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도 못합니다. 잔디에 들어가지 마시오. 이런 안내판 많이 보셨죠. 잔디를 관리하는 그 관리인은 노상 잔디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잔디가 망쳐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잔디에 들어가지 마시오. 그것이 지켜질 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지킬 경우에는 의인 아닌 의인의 의식을 심어주고 그것을 또 잘 못 지키고 안 지키면 죄인 아닌 죄인의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런 결과밖에 내질 못합니다. 진정한 하나됨이라는 것은 인간이 모든 속박과 죄책을 벗어버릴 때 완성된 열매로 드러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진정한 하나됨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모든 속박과 죄책으로부터 다 풀어진 가운데 정말 하나됨을 온전히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속박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죄의식을 더 심어주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 하나됨으로부터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고 동정할 줄 알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떠나지 않는 태도, 당신이 이러면 나는 떠날 수밖에 없어, 이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당신을 떠나지 않아 라는 그런 태도가 우리 성품의 중심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됨으로 가까이 가는 동시에 하나님의 선물, 자유와 평강과 사랑이라는 그 위대한 선물들을 많이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하나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직 사랑 안에서의 말을 반복하는 것을 보셨죠? 그 하나됨은 사랑의 완성을 향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상대와 하나된다는 것은 오직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자유를 허용할 때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토록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허용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실행이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완벽한 영적인 환경과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얻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그렇게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됨을 통한 축복은 개혁성경에는 상합하여라고 했고 개정개혁에는 결합하여 이렇게 나는데 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결속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결속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세워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이렇게 세운다는 무엇이 세워진다라는 거죠? 이것은 한 개인이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궁극적인 꿈의 실체는, 우리의 궁극적인 꿈의 실체는 바로 공동체에 있습니다. 개인은 2차적입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들어갈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내가 무엇을 누리면서 살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누리면서 무엇을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이 더 중요한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지역교회는 그러니까 유니버설 처치를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입니다. 우리 앞을 지나간 모든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우리의 뒤에 다가올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모든 후진들, 지금 또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한 교회를 이루는데 그 한 교회는 지체로서 지역교회 이렇게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몸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범위를 굉장히 크게 넘어가는 것이죠. 사랑으로 서로가 결합되어서 온전한 한 공동체가 세워진다. 이거 좋은 말인데요. 좋은 약속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 엄청난 선물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선물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우리 세워져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게 누릴 수 있는 선물은 사람입니다. 사람. 이 땅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두려워하고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있고 또 사람을 사귀는데 어려움이 있고 사람으로 사람을 나가는데 용기가 부족하고 합니다. 누구나 다 크고 작게 사람 만나고 사귀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면서 하나됨의 축복으로 우리가 점점 더 가까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면 할수록 우리는 바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참 두렵게 마련입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애들을 보면 두렵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들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예수 믿고 하나됨의 축복은 바로 우리가 사람을 얻는 데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자, 사도 바울에게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선 너희가 아니냐? 이 사도 바울에게는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모든 면류관, 이 상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그러해야 되겠죠.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데 명수였습니다. 율법의 명수였죠. 그 빌립보 3장에서 자기 간증을 할 때 자기는 율법적인 기준을 들이대면 흠이 없는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릇되었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잘라버렸습니다. 왜냐?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죽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실제로 죽였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때 당시로는 이게 굉장히 칭찬입니다. 공동체에서 사람보다 계율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차선이었고 귀한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자신이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복음의 새세기에 발을 들여놓고 새로운 안목과 시야로 눈을 뜨고 보니까 사람보다 귀한 선물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모든 피조물의 회복도 사람의 가치와 소중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구나. 이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죠. 바울은 자기 사역 초기에 그냥 열정이 굉장히 컸겠죠. 뭐 비교적 젊은 나이였을 것입니다. 사역이 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한 마가가 어떤 이유에서는지 모르지만 그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뭐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가에 대해서 그토록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가를 신뢰하지 못했고 마가를 자기 가까이 두지를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가려고 했을 때 그 자신을 안디옥교회로 불러줬던 그 바나바와 의견 차이가 나서 자기는 데려가지 않겠다. 바나바는 데려가자. 그러니까 바나바와 대판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싸웠다라는 것이 그냥 뭐 눈만 부르리고 뭐 한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서로 욕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큰 소리 내고요. 근데 바울이 인생의 어느 날인가 사람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마지막 장에 마가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런 말을 합니다. 마가는 내게 유익한 자다. 옛날에는 어떤 자였죠? 내 선교를 망친 자다 이랬죠. 그러나 아니다. 내게 유익한 자다. 내가 그를 그리워한다. 그를 보고 싶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내가 데살로니가의 그 교인들 얼굴 보기를 그토록 열정적으로 힘썼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얼굴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성도를 향한 그 존귀한 마음 그리고 성도의 간의 그 따뜻한 안부, 문안, 그리고 성도를 또 목양하는 그 사랑과 희생과 그 정신과 자세가 절절히 배어나오지 않는 서신서는 없습니다. 그에게는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일하실 때 사람을 가장 높은 가치로 두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룰을 잘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룰은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어겨지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괜히 룰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깨어지고 안 지켜진다고 실망하고 분노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룰은 최소한도로 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위한 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과 하나됨을 추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삶을 사는 방식이고 그리고 그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됨의 축복이 우리에게 충만할 것입니다. 사람 사랑하고 하나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 변화되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교회에 들어온 지가 2년, 3년이 지나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성도의 반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목장 개편이라든지 또는 교회 일과 부서를 통한 봉사활동에서든지 다 먼저 사람과 인사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그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 단합대회 있죠? 무엇을 하셔야 할까요? 밥만 먹고 헤어지지 마시고 서로 소개하고 알아가는데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준비한다.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대원들이 들어올 텐데 그런 대원들과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인사 나누시고 그리고 자기소개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정말 몇 달 동안 또 굉장히 오래 뵌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이름을 잘 모르네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진다라는 의미는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귀중한 자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 된다라는, 상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제일 큰 상입니다. 선물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